어제 아침 읽었던 역대상 15장 말씀에서 그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소위 법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는데 첫 번째 시도 때 열심도 좋았고 마음도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는데 두 번째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무사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옮겨온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봉헌 행사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큰 축제를 감사 예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했습니다. 이 안치한 장소가 다윗이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언약궤는 성막에 비치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성막을 건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 성막은 아직도 기본 산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옮겨오지 못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천막 아래 언약궤를 안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다가 실로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침공으로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기본이라는 곳에 성막을 옮겨다가 비치하였는데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빈 성막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절 말씀 이하에 내려가다가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기본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성막은 기본에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특별히 마련한 천막 아래 이 하나님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천막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제국의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번제는 일종의 헌신 제사를 의미했고 화목제는 감사 제사를 의미하는 축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끼리도 제사하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즐겼던 축제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 모시고 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앞에서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번제를 드렸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축제 제사인 화목제도 함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안치되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다윗의 왕궁이 있어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므로 그곳이 영적인 종교적인 수도도 되게 하는 이 정치와 종교 모두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왕국의 정통성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야 했고 신앙적인 정통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와 성전을 중심으로 맥을 이어가야 정통성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어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든든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왕국이 한 나라의 백성들이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을 지니고 뭉쳐 있었던 혈연 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함께 한 신앙을 공유했던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겸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여러 가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도 있고 혈연을 중심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모습의 모습으로 결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이 더 강해지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날마다 간섭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 원래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 그 축복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민수기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는 의무와 책임 또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주어 있었는데 오늘은 왕이신 다윗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을 모방했거나 제사장의 축복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의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한 이스라엘 나라에 또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제사장의 고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축복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긴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했죠. 그 역시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한 그의 간섭이 아니라 침해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백성들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영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이런 의무라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언약궤 앞에서 늘 주님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겼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칭송하는 것이란 높여 말하는 것을 말하고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노래와 시와 악기 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술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부분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성별된 레위인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일이 되어야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사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22절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과 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약속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 내용이 8절에서 22절에 있고,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말씀은 시편 96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땅 위에 있는 것들, 열방의 민족이든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들이 하늘과 땅이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온 민족들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34절에서 3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이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온 땅의 모든 존재들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에 담아 고백함으로 봉헌 제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37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떤 봉사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따라서 또는 각 종족을 따라서 후손들을 따라서 이런 사람의 후손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사람의 후손은 저런 일을 하고 다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부름받은 레위 족속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막에 문지기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인도하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책임의 소재를 따라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은사가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 예컨대 방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은사일 수도 있고, 또 그 은사가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셨든지 달란트를 주셨든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전다는 점을,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재능이 노래 잘하는 것이든지, 그 직분이 제사장이든지, 어떤 형태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지라도 그 모든 은사가 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고 동원되어 된다는 점을 이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셨든지 간에 주신 바 그 모든 은사와 재능과 선물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진 영광을 늘 살아가면서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